고린도전서 49번 메시지 주의 상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서 바울은 주의 상을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에 걸쳐서 그는 주님의 피와 몸의 교통에 대해 말하며 19절부터 22절에서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분별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함. 14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서두에 있는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뒤이어 나오는 30절까지의 단락이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앞의 단락의 결론임을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 우상 숭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관련된 우상 숭배를 언급하는 그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울은 물질적인 것들과 흑백의 문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장 4절에서 그는 물질적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 반석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상숭배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단지 새겨진 우상뿐 아니라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대로 여기의 우상숭배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흑백의 문자에 머무르지 말고 그가 말하는 것 안으로 파고 들어가 그것을 조사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피와 몸의 교통. 16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축복의 잔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 15절과 16절 사이에는 합당하게 이어지는 흐름이 없습니다. 어떤 전환의 말이 없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을 가리키는 축복의 잔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가리키는 떡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우 적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공동 참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통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공동 참여함에 있는 믿는 이들의 교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서로서로 하나일 뿐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생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먹는 자들과 마시는 자들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일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남용하여 먹는 것이 사실상 재물 뒤에 있는 귀신들과 그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 떡, 한 몸. 17절에서 바울은 한 떡과 한 몸에 관한 강한 말을 합니다. 많은 우리가 한 떡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떡이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공동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로 다 그의 한 몸이 되게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한 몸으로 구성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 즉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를 그것과 동일시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그분과 우리를 하나되게 합니다. 제단과 상. 18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과 교통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믿는 이들의 예표로 계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0장의 남은 부분이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예표인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2장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의 계속입니다.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통하는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공동 참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재물을 먹는 자들은 서로서로 또는 제단과 교통하는 자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에서의 공동 참여자들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에 그들이 참여함은 그들로 제단의 재물과 하나되게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제단의 재물을 먹는 것은 먹는 자들, 즉 그것에 교통하는 자들로 그것에 공동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먹는 것이 먹는 자로 하여금 그가 먹는 것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먹는 자들을 재물 뒤에 있는 귀신들과 동일시되게 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확실히 제단의 교통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통의 예표임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주의 상의 교통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제단에 교통하는 자들은 주의 상과 교통하는 자들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한 제단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한 상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상 위에는 피와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표이고 하나는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단 주위에서 교통하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상 주위에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상들과 귀신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뇨?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의 문장은 어떤 전환의 말이 없이 외관상 또 한 번 도약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우상들과 우상의 재물들과 귀신들에 대해 말합니다. 우상과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 뒤에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귀신들과 동일시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귀신들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들은 우상들의 실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먹는 자들로 그것들과 교통하는 자들, 그것들에 공동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은 귀신들과 교통하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귀신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귀신들의 공동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두 상.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통에 대해 말하지만 18절에서는 제단에 교통하는 자들에 대해 20절에서는 귀신과 교통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들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상, 즉 주의 상과 귀신들의 상이 있음을 봅니다. 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귀신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10장의 이 부분을 결론지어 말하기를 혹 우리가 주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한 자냐? 라고 합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귀신들과의 교통에 참여하고 우리 자신을 그것들과 하나 되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의미. 당신은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울이 여기서 주님의 상에 대해 말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명령으로 이 단락을 열었겠습니까? 14절에서 그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매 주일마다 주의 상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바울이 우상 숭배를 검은 배경으로 사용하여 주의 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장 15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총명한 사람들처럼 그가 말하는 말을 판단하라고 격려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분별하고 조사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듯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통찰력 있는 방법으로 바울의 글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가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상 숭배라는 용어에 의해 그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실제 조각된 우상 숭배의 하나는 것입니까? 확실히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0장 9절에서 그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과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할지 모릅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그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락과 연회에 몰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뛰놀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남용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포함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의 의미는 우상 숭배의 의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누림.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는 주의 상이라는 표현에 의해 바울이 의미하는 말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 좁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상이 무엇입니까? 중국어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상은 잔치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잔치라는 단어조차도 주의 상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주의 상이라는 용어에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주의 상은 실제로 좋은 땅입니다. 10장의 첫 번째 단락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의 예표인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걸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예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그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격려와 위안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13절과 14절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12절 끝에서는 바울이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는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의 예표인가를 기술하는 것을 아직 끝내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바울이 이 문제를 끝내지 않았다는 강한 인상을 갖습니다. 아마도 그는 더 자세히 계속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표인 이스라엘에 관해 궁극적인 사상을 제시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 궁극적인 사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대한 누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단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그들로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행복해 하겠습니까? 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좋은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땅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도달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왕국과 성전에 대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누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왕국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의 문장에서 광야에서의 실패로부터 좋은 땅에 대한 누림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의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관념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과 주의 상의 그 의미에 있어서 흑백의 문자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됨.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긴 단락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누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먹을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누립니다. 더욱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됩니다. 한면으로 먹는 것은 누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념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실제로 우상들을 누리고 결국 우상들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 상을 누리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먼저 한 종류의 상에 대해 말하고 그 다음에는 외견상으로 도약하여 다른 종류의 상에 대해 말합니다. 21절에서 그는 분명하게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들의 상에 겸해하여 참여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는 세 가지 상들, 즉 제단과 귀신들의 상과 주의 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용어들은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냄.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진실로 뛰어난 저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그의 목표와 그의 목적은 빗나간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점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바울은 분열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의 처음 4장에서와 같은 그러한 풍성한 방법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엄중한 죄에 관련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혼생활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지적해냈습니다. 바울은 또한 주와 한령됨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8, 9, 10장,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단락에서 그 계시는 절정에 달하며 궁극적인 지점에 이릅니다. 성경 교사들과 신학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고린도전서 독자들은 이 단락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장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기에 제시된 놀라운 계시를 보기 위해 철저한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